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웃으며 눈 맞추며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9번에 걸쳐서 마음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가 9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맨 처음 시련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재수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시련 속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념을 바꾸시면 인생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숨겨져 있지만 이 죄를 격추하면 스텔스 죄라고 했는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이 죄를 격추하면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통로가 뚫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틀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유혹을 받으시고 중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사랑의 종이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장 생활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직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신념에 있다. 신념을 바르게 하면 생활에 성공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9번째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간에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예식을 치루어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하셔서 신앙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이제 한 분이 천국에 미리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결혼 생활에만 연결시키지 마시고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과 또 개인 대인 관계에 적용을 하시면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잘 하시면 한 몸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시면서 감격과 행복을 맛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 생활 제대로 못하시면 두 사람이 가장 갖고 와야 할 텐데 사실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어떤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면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예배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제가 수도 없이 해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오늘은 강해를 하지 않습니다. 적용만을 하겠습니다. 이 적용을 할 때 네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바꾸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만 있으면 내 행복은 보장된다. 네가 나의 행복의 원천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결혼 생활을 하지만은 그렇게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지만 하다 보면 금방 실망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실망이 커지면은 내가 결혼 잘못했나 보다. 내가 어쩌다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불행이 초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너만 있으면 자 이런 생각을 주님을 모시면 이런 생각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결혼이 아주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시면 돼요. 배우자가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이 사람에게서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맛보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디자이너로서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와만 데리고 만족하라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받았으니까 사랑을 통해서 풍부해진 그 사랑의 품 안에 하와를 안는 거예요. 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풍부해진 그 사랑을 하와에게 전달하도록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만족을 찾겠다,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행복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가정생활 하실 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에게서 궁극적인 행복을 찾겠다, 자식에게서 행복을 찾겠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행복의 원천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결혼생활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제가 신혼부부 결혼 주례할 때 늘 얘기하지만 삼각형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삼각형 꼭대기에는 주님이, 예수님이 계셔요. 그 이쪽에는 남편이 있고 이쪽에는 아내가 있는데, 이 삼각형을 놓고 여기 주님이 계시고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에게 가까워지면, 남편도 주님에게 가까워지고 아내도 주님에게 가까워지면 두 사람 사이는 자동적으로 가까워져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가정생활이 행복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할 때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매절마다 주님이 나오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주님이 나오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게 나오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그리스도가 또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도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주님이 나옵니다. 매절에 나와요. 매절에. 왜 결혼 생활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훈할 때에 매절에 주님을 언급했을까? 왜 예수님을 언급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혼 생활의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결혼 생활의 제 3자로 모시면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자 남편들만 따라해요. 남성들만. 나는 결혼 안 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한다. 중상층 소리 안 들리네. 나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한다. 근데 여기 아내가 나올 때 아내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 안 붙어있죠? 마음에 드는 아내 안 붙어있죠? 밥 안 태우는 아내 안 붙어있죠? 아무것도 안 붙어있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도적이 들어왔을 때, 강도가 들어왔을 때 나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는 남편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에요. 아내들은 22절에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래서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 남편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 복종하면 안 됩니다.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아내들, 여성들만 따라하세요. 나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 말에 책임지셔야 돼. 여기 남편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 안 붙어있습니다. 미스터 코리아 같은 남편 안 붙어있습니다. 술 안 먹는 남편 그것도 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그냥 남편이에요. 남편. 자기 남편.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남편의 말을 높이 존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생활이에요. 이거 너무 간단하죠. 삼각형만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무시하고 가정의 행복을 찾겠다, 그거는 불행을 찾는 거예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무시하고 신앙 생활 무시하고 남편과 아내만 잘하고 자식들만 잘 키우면 되지 너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 중심으로, 남편도 주님, 아내도 주님,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도리를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틀림없이 집에 가시면서, 여보 아까 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당신 남편이잖아, 날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랬지, 당신 내 아내잖아, 내한테 복종하라 그랬지, 자꾸 상대방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 나는 아내로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자의 도리를 잘 하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각자의 도리를 잘 하기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정재단을 쌓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가정재단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꼭 시간을 정해서, 시간 전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꼭 시간 정해서 그 시간에 어디에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더 바쁘기 때문에 꼭 어느 시간만 정해서 그 시간만 한다 그러면 아침에 해도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목사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가정예배를 드렸죠. 근데 가정예배를 들으면 사탄이 장난을 또 많이 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애들이 다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 어디선가 뽕 하는 소리가 나요. 예배를 완전히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말이지. 꼭 그때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가정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여러분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가정예배를 안 드려도 가정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가정의 재단은 휴대용 재단이에요. 포터블. 여러분이 옮겨가시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 그게 가정재단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육시키는 방법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게 가정재단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서 이 세상적인 천박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저 신앙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그게 가정재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재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곳에서나 포터블, 그저 휴대용이라는 거, 어디나 옮길 수 있으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가정재단을 쌓으시면 돼요. 그저 부부가 있으면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시면 되고, 자식들이 있어도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시면 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현장이 되면 그게 가정재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재단을 쌓으시면 주님 중심으로 사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내 탓이야 하는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니 탓이야 하는 것을 내 탓이야로 고치시면 돼요.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하시다 보면 배우자의 결점이 금방 발견이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결점이 발견될 때에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생각이 나오는 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구나,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구나 하는 생각, 이게 문제의 뿌리입니다. 니 탓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니 탓이야가 아니라 내 탓이야로 바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죠. 시아버님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오래 병간호를 해야 합니다. 네, 며느리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시아버님 병간호, 장기간의 병간호를 못하겠다고 나섰어요.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당신 나하고 결혼했잖아. 당신의 시아버님은 나의 아버지잖아. 나의 아버지인데 그럴 수 있어? 나하고 결혼해놓고 나의 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 이틀이라야지.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있겠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자, 이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느끼기를 아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네 탓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텔레비전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대화하시는 거 보면 대화를 할 때 정상적으로 볼륨을 낮추어서 화를 안 내고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얘기만 시작하면 벌써 옆에서 상대방이 공격하려고 붙어버리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상대방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 같이 소리를 질러버리면 화가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폭발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되거든요.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아내 때문에 내가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내가 오죽했으면 저럴까? 얼마나 힘이 들면 저렇게 나올까? 내가 아내를 더 도와줘야지, 더 위로해줘야지, 아내의 팔이라도 내가 주물러줘야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탓이야로 가야 된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도 남편이 그 말 할 만하지, 나도 자식이 있는데 앞으로 자식이 컸을 때 나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결국은 나이가 드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 데 일리가 있다. 내가 남편을 비난하고 내가 아내를 놓고 불평했던 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랑 같이 게임을 좀 해보겠어요. 오른손 내보세요. 오른손. 저 위쪽도 다 오른손 내시고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엄지를 위쪽으로 하세요. 입쪽. 엄지를 위쪽으로 하시고 그럼 내 손가락은 여러분을 향하지요. 엄지는 주님께 향하는 겁니다. 엄지는 주님께. 매번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관심을 주님께 두시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데. 이제 손 내리세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데.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은 나를 안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시고 언제나 나에게 희망이 되시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앞으로 나를 데리러 오실 텐데, 이런 좋은 주님,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내 아내에게 잘해야지, 내가 내 남편에게 잘해야지. 손가락 네 개가 내한테로 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주님에게 가고 손가락 네 개는 내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지, 내가 아내한테 좀 더 따뜻하게 안 해줘서 그렇지, 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너무 긁어서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이렇게 엄지로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나를 가리키면 이게 인간관계 행복의 비결이, 최고의 비결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그건 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들보가 여러분 속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그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들보로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은 티로 보시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들보입니다. 들보. 나의 들보부터 빼야, 대들보부터 빼야 내 눈이 상대방을 볼 수가 있죠. 내 탓이야. 이것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너만 바뀌면 돼 하는 거예요. 너만 바뀌면 돼. 이 생각을 하시는 동안은 여러분 계속 불행합니다. 너만 바뀌면 돼. 왜 안 바뀔까? 우리 남편은 왜 안 바뀔까? 우리 아내 왜 안 바뀔까?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시아버님은 안 바뀔까? 시어머님은 안 바뀔까? 우리 며느리 안 바뀔까?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아무도 완벽한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다 결점이 있어요. 마냥 좋기만 한 시절은 잠깐이에요. 홀딱 반해서 결혼한다 그러는데 홀딱 반해서 결혼한 그 결혼 생활은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랬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금방 녹아요. 반하는 것은 금방 사라져요. 결점이 드러나고 불편한 것이 많이 나타나요.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정말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럴 때 아이고 저 사람만 바꾸면 되는데, 너만 바뀌면 되는데 왜 안 바뀌냐, 왜 안 바뀌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점점 꼬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어떨 때는 협박도 해보고요, 공격도 해보고요, 조정도 해보고요, 비난도 해보고, 죄책감도 들게 해보고, 막 얼르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쓰는데 안 바뀌어요. 어떤 결점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천당 가야 바뀝니다. 천당 가야.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상대방이 이쪽에서 공격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역습하지요. 당신은 뭐가 잘났다고 그러대. 당장 나오잖아요. 내게 해준 게 뭔데? 제 할 도리는 하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싸움이 붙는데 여러분이 상대방의 결점 하나를 건드리면요, 계속 겪어보셨지만 상대방은 결혼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결점을 전부 다 끌고 옵니다. 전부 다 끌고 와서 집중포화로 공격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이 막 던져요. 여러분 그때 우리 공정하게 하자. 내가 하나 지적했으니까 너도 하나 지적해라. 그리고 내가 지금 지적한 것은 요 문제인데 딴 문제 하지 말자.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공격하시면 바로 상대방이 집중포화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을 안 들어주면 아내는 다리를 쭉 뻗고 웁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 꼴로 살까. 신세타령이 시작되는 거예요. 늘 이런 생각이요. 어쩌면 내 남편 바꿀까, 어쩌면 내 아내 바꿀까. 그래서 교회에서 남편 성장학교 하면 아주 희망이 넘칩니다. 우리 남편만 바뀌면 된다. 아내 성장학교 그러면 아주 희망이 넘칩니다. 우리 아내만 바뀌면 나 살만하다. 계속해서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 좀 바꾸는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제가 어쩌다가 설교할 때 아내가 바가지 긁으면 안 됩니다 하면 남편이 아멘 합니다. 남편이 외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못 들은 채 해버려요. 아내는 아멘 해요. 아멘 해요. 전부 자꾸 상대방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약점만 생각하고 있어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면 배우자는 점점 더 불편해져요. 여러분이 바가지 긁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율하고 막 별 방법을 다 쓰면 배우자는 점점 불편해져요. 가정이 불편해져요. 들어가는 게 불편해. 점점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럼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점점 악해져요. 악화가 돼버려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내가 바뀌면 된다. 내가 바뀌면 된다. 내가 아내에게 불성실했다. 정말 아내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지. 그 나를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바가지 긁어서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지. 그거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 그거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결점을 고치려고 할 때는 99.9%가 이기주의 동기입니다. 자기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만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인 동기를 회개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나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워주실 때 상대방을 컨트롤하도록 세우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발전하도록 도와주도록 세우셨죠. 상대방을 마음대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닙니다.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을 통제는 못해요. 남이 고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냥 옆에서 사이드에서 격려하면서 고치도록 도와주는 거죠. 내가 그를 마음대로 뜻대로 고치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을 통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하면 행복해져요. 나 자신을 먼저 바꾸겠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없어서 찬송가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신 주님의 뜻대로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잘못해도 집에 들어가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는 들어가고 싶어요. 나의 아내가 있는 집, 나의 남편이 있는 집, 나의 가족이 있는 집, 거기는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을 다룰 때도 너무 막 몰아붙이면 자식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져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품어주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아이들이 잘못하고 난 후에 이제 집에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이미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막 또 거기다 대고 두들겨 패고 온갖 소리 다 해버리면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요. 그래서 가출하는 거예요. 가정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니까 나도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부터, 내 생활부터, 내 생각부터, 내 성격부터, 성격부터 고치면 돼요. 네 번째는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확 터뜨리고 싶어요. 확 터뜨리면 돼 이런 생각이 나요. 그때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차분히 풀면 돼. 차분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차분히 풀면 다 풀려요. 제가 10여 년 전에 찰스 셀의 강의를 통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Intimate Marriage, 친밀한 결혼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통역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는데 보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부딪히니까, 배우자들이 하도 많이 부딪히니까 찰스 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이 뭐냐? 결혼은 고슴도치 두 마리가 차가운 겨울밤에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이다. 고슴도치가 껴안으니 그 가시를 가지고 서로를 찔러대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운 겨울에, 추우니까 또 안 껴안을 수는 없고 껴안으면 서로 찔러대고. 자, 이게 결혼이다. 문제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찔러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찌르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이 서로 멀리하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한 번씩 만났다가 헤어지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친구가 되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결점이 있기 때문에 찌르는 거예요. 서로 찔러요. 그래서 거기에 아픔이 생겨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멀어지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가까이 가면 불편함이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까이 가면 불편함이 있어요.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은 불가피해요.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찰스 셀은 갈등은 기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환영하라 그랬어요. 어차피 오는 거니까 마음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 갈등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잘 풀면 돼요. 근데 갈등이 왜 생기는가, 왜 불편한가 생각해 보세요. 가정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갈등이 시작하죠. 치약을 어떤 사람은, 남편은 주로 중간부터 눌러서 쓰지 않습니까? 아내는 밑에서 이렇게 눌러서 쓰죠. 중간이 쑥 들어가 있으면 아내는 치약 짤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치약을 썼다고 생각할 때 남편들은 대개 이만하면 다 썼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싶은데 아내는 그 버리고 싶은 치약을 가지고 일주일을 쓰는 거예요. 일주일. 우리 집을 상상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제발 나 이 부분 갈 때마다 자꾸 권 목사 집이 그런가 봤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부담이 참 많은데 우리 집 상상하지 마시고 중간에서부터 쓰는 사람하고 밑에서 쓰는 사람, 나중에 끝나고 난 후에 이게 뭐 가지고 볼펜 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쫙 짜가지고 이래서 또 쓰는데 남편은 팔 힘이 세고 손가락 힘이 센데도요 짜면 안 나오는데 아내가 짜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 화장실 뚜껑 올려놓고 닫지 않는 거, 내려놓지 않는 거, 이거 갈등 생길 수 있죠. 신발을 벗을 때마다 나가 벗은 모습을 나오면서 볼 때마다 화가 나잖아요. 신발 벗을 때 여러분 습관이 어떤지 오늘부터 좀 고치면 좋겠네. 꼭 소가 뒷발질하는 것처럼 하죠. 탁! 어떻게 그렇게 벗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집을 상상하지 말라니까. 이걸 정리하면서 속에 화가 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겁니다. 꿈을 대는 거. 밖에 나와서 지금 열쇠를 들고 있는데 말이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꿈을 대는 거. 냉장고 속에 음식을 몇 달 혹은 이런 사람 없겠지만 몇 년 넣어두는 것. 유통기한 다 지나갔잖아요. 냉장고 감찰을 했으면 좋겠다. 여성들 냉장고 감찰 당해야 돼.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넣어놓고 컴퓨터 하다가 방에 전기불 안 끄고 나오는 거. 이거 들어가면서 계속 끌 때마다 화가 나지요. 조심하지 않는 거. 말 마구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작은 것에서 갈등이 시작이 돼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할 때 차분해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버리면, 터트려버리면 문제가 부정적인 반응이니까 문제가 더 커져요.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뚝에서 물이 새는데요, 시비를 그쳐야 돼. 거기서 더 나가면 금방 터져버려요. 확 터뜨리면 안 돼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덮어두면 안 돼요. 덮어두면 화가 나서 못 견냅니다. 화병에 걸려버립니다. 답답합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덮어두면 안 돼요. 부부간의 문제를 또 제3자에게 털어놓기 시작하면 남편의 잘못을 자기 친정집에 가서 다 털어놓고, 그러면요 친정아버지하고 어머니 뭡니까? 친정어머니 뭡니까? 쓰레기 하치장입니까? 계속해서 거기다 털어놓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비꼬는 배우자, 여러분 비꼬면요 배우자는 꼬여버려요. 바가지를 긁으면 상대방은 신경질이 나요. 야비하게 굴면 상대방은 해야 할 일도 안 해버려요. 일부러 안 해요. 그걸 곤조라 그러죠. 곤조를 부려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고. 덮어놓을 수도 없고 화를 터뜨려도 안 되고 어떻게 되냐? 차분하게 풀어가면 돼요. 차분하게 풀어가면 다 풀립니다. 대화를 할 때 처음부터 볼륨을 낮추세요. 상대방이 높여도 여러분은 낮추세요. 상대방이 막 소리를 질러대면 조용하게 들릴락 말락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금방 내려옵니다. 그래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던지고 하면요, 여러분 조용하게 얘기하세요. 끝까지 조용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불이 꺼져요. 온유한 심정으로, 부드러운 심정으로 타이밍을 맞추세요. 결정적인 순간을 잘 맞추셔야 돼요. 칭찬하고 지적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화가 나서 피곤해서 죽을 지경인데 들어온 데다 대고 하면 안 돼. 들어온 데다 대고 한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또 밥을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해버리면 이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타이밍을 놓치면 문제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칭찬하고 지적하고 바로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방법으로 부드럽게 지적을 하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딱 한 번 외도한 남편이 있어요. 우리 교회 케이스가 아닙니다. 근데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모처럼 정성을 기울여서 밥을 잘 준비하고 남편 들어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제 들어왔어요. 한 시간 늦어. 지금까지 도대체 어디 있다 오는 거야? 한 시간에 늦잖아.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교통이 얼마나 복잡한지 말이야. 신천 내려오는데 아마 2km 이상 밀렸을걸. 그래서 늦었어. 또 거짓말하는군요. 그 여자하고 같이 있었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다 안단 말이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왜 항상 이렇게 변명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냐, 항상 바가지 끌고 대고, 내가 한번 딱 실수했는데 언제까지 아내는 나를 달달 볶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서로가 차분해져야 되거든요. 남편이 야고보 1장 19절을 기억하는 거요.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말씀. 차분해, 차분. 가라앉아서 차분하게 잠시 멈추어서 왜 아내가 저런 말을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왜 남편이 저런 말을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멈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차분한 동안에 아내의 속말을 듣습니다. 아내 왜 저런 반응을 보이냐?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내가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공포에 빠져있구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아내가 하지 않는 속말을 듣는 거예요. 속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 그런 말할 때 내가 마음이 찢어지네. 지난번에 내가 그런 일을 안 했다면 당신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아직도 나를 남편으로 그래도 봐주니 고맙다. 아직도 하나님이 당신을 내 아내로 두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내가 자식들하고 같이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께도 고맙고, 자네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 정말 죽겠다.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처가 도대체 얼마나 컸으면 그런 반응을 보일까. 정말 미안해. 이 정도 되면 벌써 아내는요 속마음, 아내의 속마음을 다 헤아리고, 남편이 이렇게 나오면 아내는 벌써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안기는 겁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만 듣지 마시고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려야 돼요. 왜 저런 말이 나올까? 왜 저런 아픔이 나올 것일까? 왜 저런 폭발이 되는 것일까?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여러분이 부드럽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온유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갈등이 생겨서 화가 나려고 할 때 잠시 멈춤 포즈 버튼, 사랑의 포즈 버튼, 멈춤 버튼을 누르세요. 잠시 멈추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터뜨리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터뜨리면 교만이에요. 참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불을 하나님이 다 끄십니다. 이게 가정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배우자는 영혼의 친구, soul friend, 영혼의 친구.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같이 늙어가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울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족들과 함께 대하면서, 교회에서 주님 섬기면서, 사회에서 일반인들을 섬기면서 사는 영혼의 친구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친구 개념을 가지시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서로 돌아봅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약점은 어차피 있는 것이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를 도와줍니다. 생각을 바꾸고 도와줘요. 너만 있으면 돼 하는 생각을 주님 모시면 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 탓이야 하는 생각을 내 탓이야로 바꾸는 거예요. 너만 바뀌면 돼 하는 생각을 내가 바뀌면 돼로 바꾸는 거예요. 확 터뜨리면 돼 하는 생각을 차분히 풀면 돼.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가정의 행복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10시간 동안 말씀드린 이 말씀 나중에 테이프로 나오겠지만 들으시면서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꾸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의 그 공동체가 되도록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